배움이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처신하면 그가 배운 만큼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처신하면 그는 같은 행동을 하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배운 사람으로서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품격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는 의복이 있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하고 민간인은 사복을 입어야 합니다. 전투를 지휘하는 군대의 지휘관이 군복을 입어야지 군복을 입지 않고 다른 복장을 하고 지휘를 한다면은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됨됨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믿기 이전과 다른 변화가 없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를 믿기는 믿되 아직도 옛 이방인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7절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허망한 것이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1997년 9월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여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삶과 지위를 누리며 살았고 또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빈곤한 삶을 택하여서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인간이 얼마나 화롭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면 또 한 사람은 인간이 얼마나 청빈하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여성의 삶이 인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한 여성의 삶은 인간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쫓기는 처지에서 처참한 교통사고와 함께 허망하게 이 세상을 떠났지만 또 한 사람은 온 세계 사람들의 애도와 축복 속에서 평안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때 영국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비와 인도 캘커타 빈민촌의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다이애나비와 테레사 수녀는 생전에 깊은 교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테레사는 온 세계 사람들의 애도 속에 복된 죽음을 맞이한 반면에 다이애나비는 허망한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마쳤을까요? 그것은 다이애나비가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교통사고는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국에서는 다이애나비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그녀의 무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놓여지고 있지만은 이런 것으로 그녀의 삶이 복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지식의 사닥다리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높은 곳까지 가장 먼저 올라가도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곳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참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결코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목표를 두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마음이 허망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허망한 자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덜 배우고 덜 가지고 건강이 부족해도 성도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겉사람은 부족할지 몰라도 속사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약자의 값싼 자기 위로라고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방인들과 같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와 다른 것은 죽은 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심장이 있어도 뛰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가슴이 있어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란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성을 주셔서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뜻한 감성을 주셨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가운데 빠져 있으며 그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자신의 욕망으로 그 속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살리는 생명 대신에 죽음이 그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알도록 성경을 통해 배우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연구하여 말씀을 배우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넓은 가슴과 같이 열린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어야 합니다. 설령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양들이요 머리 되신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성도를 가슴에 품어야지 품지 않으면 생명은 자랄 수가 없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여 세상 속에 잃게 된 그 영혼에 대해 심판자 되시는 주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울부짖어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문은 굳게 닫혀버립니다. 이런 교회 영적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자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 낮은 곳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진희 목사가 쓴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는 낙타의 습성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막의 낙타는 매일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낙타에게 적당한 짐을 실어줍니다. 주인이 욕심을 부려서 낙타에게 너무 많은 짐을 실어주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 못 가서 짐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낙타가 쓰러져 죽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짐만을 실어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워주실 때는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워주십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으로 실험하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주시는 것임을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낙타는 아침에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짐을 실으면 하루 종일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가다가 해가 떨어지면 주인 앞에 와서 또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수고했다고 등을 쓸어주고 만져주고 등을 톡톡 쳐주면서 짐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낙타는 하룻밤을 편히 쉽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짐을 등에 실어주면 그 짐을 지고 갈 길을 갑니다. 낙타는 사막을 지나다가 모래폭풍이 오면 무릎을 꿇고 그 폭풍이 다 지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서 갈 길을 간다고 합니다. 어떤 폭풍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없는 폭풍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막의 폭풍이든지 인생의 폭풍이든지 교회가 만난 폭풍이든지 다 지나갑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면 이러한 폭풍은 잦아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자세가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네 부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최상의 지도자는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지도자는 아랫사람이 가까이 여기고 받들어 존대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지도자는 아랫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지도자는 아랫사람들이 경멸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지도자인지 모르면서도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공동체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그만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동체와 하나로 어우러지고 녹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납니다. 셋째로 바울은 19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방인들과 같이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문화가 얼마나 감각적입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문화가 감각적이 되면 될수록 영적으로는 더욱더 무감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불감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삶에 무감각해졌습니다. 무절제한 방임,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적인 병폐입니다. 스위스에 라버리 공동체를 세워서 유럽의 많은 젊은 지성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일깨웠던 프랜시스 쉐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커다란 불행은 절대성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상실하고 자기 자신을 무제한적인 방탕에 방임하는 것이야말로 현대인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들이 죄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죄에서 속히 떠나지 못합니다. 왜 떠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만 믿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믿어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죄인 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삶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 속에 갇혀진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에는 어떤 능력도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요즘에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구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 선생님의 인격적인 감화를 받고 선생님을 닮으려고 하는 학생은 매우 적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식이 필요하지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좋아하지만은 예수님처럼 살기는 원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력 있는 성경 공부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은혜로운 설교를 듣기는 좋아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귀에만 와닿을 뿐 가슴에까지 내려와서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몸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의 크기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동전 두 잎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과부의 동전 두 잎은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들의 관심을 우리들의 공동체와 형제들에게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그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아났듯이 우리도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뜨거운 여름철에 생선이 부패하듯이 도저히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부패한 지독한 냄새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고 한 말씀과 같이 유혹의 속삭임은 달콤하지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죽음의 냄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23절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만 새롭게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옛사람의 대표는 아담이고 새 사람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옛사람의 생활 특징은 허망한 것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공허하며 진리가 없으므로 내용이 없으며 생명이 없으므로 무가치한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실천한 힘은 그리스도에게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심을 믿고 그 생명을 공급받는 경험을 하는 신앙생활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둘째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심령이란 마음 밑바닥을 뜻하며 심령 밑바닥에서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옛사람의 일부를 개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새로워지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새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했습니다. 육은 육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지을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써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령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돌아가는 이 세상이 생각하고 행하는 대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셋째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난 후 입어야 할 새 사람이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얻어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하였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에게 전적으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주님 가신 고난의 의미를 부활절까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22절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23절에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